항상 모든 것의 묶임은 바로 영적인 부분이 풀려야 다 풀립니다. 예,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복잡하고 힘겨운 인생의 삶에 예배의 문제가 회복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은 더불어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인이 있고요, 아벨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마땅히 그 제물은 가인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예. 그 농사하여 얻어낸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또 기름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가인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동생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결국은 돌을 들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여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질문을 가인은 대답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셔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요. 그의 대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실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가인이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오히려 대물으면서 하나님께 아주 반항심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요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가인이 대답할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잘 파악해야 이 분위기를 잘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동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동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그 지킨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어요. 천박하게,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를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가인의 생각 속에 아벨을 생각할 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기본적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는데 저를 아벨과 같이 못난 목자와 같이 여기십니까? 이겁니다. 자기를 굉장히 우월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어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에 반해서 아벨을 굉장히 우습게 깔아내고 있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봐서, 하나님 저를 도대체 어떻게 봤는데 아벨처럼 바로 이렇게 양들이나 치는 목자로 여기십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분위기를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을 좀 잘 보시면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렇게 아벨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어요.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을 냅니다.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특히 오늘 본문을 좀 잘 보면 좋을 것은 뭐냐면,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드리는 재물에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까지도 함께 포함하여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보다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죠. 가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3절 중간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무슨 얘기냐면 무슨 대단한 헌신, 어떤 구별됨 이런 것보다도 가인은 기계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걸려 손에 걸리는 것들 해가지고 그냥 재물로 갖다가 바친 거예요. 무슨 거기에 헌신과 거기에 구별됨과 거기에 수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자, 보세요. 저는 어릴 적에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아들입니다. 뭐 지금도 농부의 아들이고요. 예. 그래서 뭐 도시에서 사신 분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농촌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물론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는 도시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저는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늘 밭에 가면, 논에 가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풍성한 수확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야기를 늘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은 하지만 뭐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뭐 농약도 하고 뭐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실, 풍성한 결실은, 수확은 결국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예. 아, 무슨 얘기예요? 땅의 소산은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야 돼요. 적절하게 기온도 맞춰줘야 되고요. 또 때와 때라서 비도 한번 내려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추위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추위가 있어요. 무 같은 거는 딱딱하게 알이 찹니다. 만약에 추위가 없이 그냥 늘 더운 날만 있으면 이 무가 흐물흐물 돼요. 힘을 잃어요. 그래도 추위가 있어야 얘가 딱딱하게 자기 아리차게 이렇게 무가 성장하는데 다 필요해요. 적절한 기온도 필요하고 때로는 추위도 필요하고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때로는 뭐 바람도 필요해요. 바람이 선선하게 이렇게 불어줘서 농작물들을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햇빛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보다는 그냥 의례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얘기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보시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뭐죠? 구별이죠.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구별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움입니다. 수고로움. 수고로움이 들어가야 기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로움이 있어요. 기름을 얻는 과정까지는 수많은 애씀과 수고의 노력들이 있고 그것의 결실물로 기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면 정말 가장 선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그리고 수고로움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정말 구별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재물을 받으시겠느냐? 당연히 마땅히 그냥 손에 잡히는 거 해서 대충 해서 하나님 이 정도 드리면 되지 뭐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선한 것을 구별하는 그 구별된 마음과 그리고 헌신과 수고로움으로 드려지는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거죠. 자, 이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이유가 나와요. 더욱 분명해지는 이유를 성경에서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중간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얘기합니다. 여기 몹시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몹시, 상당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내요.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이 뭐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이렇게 분노할 일이에요? 이렇게 막 안색을 바꿔가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주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죠.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합니까?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왜 그걸 내가 결정합니까?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불쾌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벌써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겨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인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음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열심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혹 이번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뭐가 문제지?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혹 잘못된 게 뭐가 있지? 돌아오면서 점검해 보면서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더 드렸으면 됐죠. 그런데 가인은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합니까?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셨던 비교의식, 열등감, 수치심, 질투심, 마음에 숨겨 있어요. 가득 숨겨 있어요. 비교의식.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은 이미 아벨을 우습게 여겼어요. 목동으로 살던 아벨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니까 내가 아벨과 같이 못난 사람입니까? 양이나 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반감을 가졌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결국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받으시고 나는 왜 거절해? 이런 거죠. 비교의식. 열등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 질투심, 시기심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가득 있으니까 몹시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답니다. 모든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과 같은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대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히 놔두나.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뭐 이런 거예요. 이미 벌써 이 안이 분노로 가득했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거 참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 시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쳤어요. 여유가 없어요. 너그러이 용서하고 너그러이 기다려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더 가득해졌어요. 불만, 불평, 분노 가득해졌어요. 누가 한번 뭐라고 하면 참지 않아요. 분노합니다. 코로나 블루 현상을 넘어서서 지금 코로나 블랙 현상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사회적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블루 현상뿐만 아니라 블랙 현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 중간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질문을 우린 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왜 우리가 안색이 변해야 되는가? 가인의 그 반응 앞에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우리 모두도 이렇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얼굴에 안색이 막 변하면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막 대적하며 막 반항심으로 그렇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이것이 맞을까요? 이것이 정답일까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안색이 변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으로 막 대적하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린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중요한 얘기는 내일 새벽에 월삭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때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다른 스토리가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이 사람 복받지 안 받지 상관없어요.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복받으면 돼요. 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죄 문제를, 즉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화를 내놓고요 후회하죠. 아유, 그때 좀 참을걸. 아유, 그, 그때 그런 말 하지 말걸. 괜히 화가 나서 그때 그 말 해서 두고두고 또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또 그래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그때쯤 참을걸. 그때 조금 기다릴걸. 뭐 이런 거요. 오늘 보면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 원인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 그거를 다스릴지니라. 그때 다스렸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괜찮았을 걸. 그때 못 참고 실패함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 이후에 보면 그도 비참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근본적 원인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로지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돼요. 여러분,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도 서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반항심 가득하게 막 대적을 했어요. 공격하잖아요, 말로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린 어쩔 수 없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죄가 가득함을,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바로 언제든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돼요.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죄가 너에게 오겠지만 너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을 분내게 하고 여러분도 안색이 변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해요. 두고두고 후회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은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바라기는요, 남이 받은 축복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남이 받은 축복을 축복해 주십시오. 혹 나도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 축복 주십시오.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그 축복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에게도 그 축복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축복을 축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험담하고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야, 무언가 꼼수가 있을 거야, 뭔가 뒤에 구린 게 있을 거야, 뭐 계속 험담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 축복을 축복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요. 우리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땅을 사면 축하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거 굳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봐도 오히려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축복하세요. 예?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지요. 안 그러셨습니까? 교회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서로 얼굴 붉힙니다. 서로 막 분을 냅니다. 막 서로 막 화를 냅니다. 안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서로 간에 다툽니다. 인상 쓰고 안색이 변해서 서로 대손가락질하고 막 대적하고 험담하고 막 서로를 공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는 순간 가인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우린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중심적인 삶이 아니면.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우리의 관심에서 사순절의 의미가 저 뒤로 물려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순절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거절받는 예배인지.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벌과 저주를 받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가 승리자일까요? 누가 승리자일까요?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당연히 아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합니다. 모든 것이, 인생이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인생이 비극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의 인생, 그의 후손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유리방황하는 삶이 됩니다. 더구나 그의 후손들은 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비참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너로 인하여 상처받고 피해 입고 죽은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로 인하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또 시험 들고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웃과 형제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이유는 그를 불러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그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고 아벨의 문제를 해결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지고 있다면 그때는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얘기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가인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땅속에서 이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까지 호소하는 일이 벌어진다. 감추면 모르는 줄 알았는데, 덮으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흐르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땅속에서 아벨의 피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 여기서 이 호소하는 이라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다 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람 살려 하면서 막 애타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거짓말이나 변명이나 핑계대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 준 일들, 내가 아프게 한 일들, 내가 업신여겼던 일들, 내가 공격했던 일들, 내 분노, 내 안색이 변하면서 참지 못했던 이 감정에 이 실패했던 일들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 묵상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와, 너무 무서운 얘기죠.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혹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혹 그러면서 또 손이나 팔이 이웃에게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혹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혹 장애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업신여기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 붙여주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업신여기고 내가 그를 짓밟고 그에게 상처를 줬던 일들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숨기고 있어도 내가 감추고 있어도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호소하는 이라와 동일한 거예요. 호소하는 이라.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피해있고 고통받고 실족한 분 없습니까? 화를 참지 못하여 안색이 변하고 성냄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분 없습니까? 나는 쉽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혹 그로 인하여서 커다란 내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일들 행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문제는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상처 받은 사람은 평생을 아픔으로 살아요. 두고두고 그것이 아프고 슬퍼요. 안타깝게도 우리들 모습 가운데도 가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상처 입히고 해치고자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 형제로 여겨 살피며 돕고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을 내 곁에 뻔히 두고도 그들이 죽든 살든 그들이 상처 입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오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도 희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이웃이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들을 찾아 그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희망을 갖도록 격려해 주는 일이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계속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수고의 수확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안식과 평안이 없고 부족한 일생, 또 불만족한 인생, 불만과 염려로 점철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삶이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만약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린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린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피해 있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 오시는 음성이 들리시거든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혹 상처를 준 분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내가 말로 상처를 준 분에게 가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부터는 더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손만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고 질문해 오시는 하나님,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노를 늘 가지고 삽니다. 혹이나 우리 자신이 가인이 되어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속에서 상처 주거나 찌른 사람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혹 많은 사람을 찔러대고도 나만 시원하다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혹 양심이 화인맞은 모습이었지는 않았는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악한 말, 독한 말, 상처주는 말을 했던 것을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화해의 말을 함으로 아픈 상처로 얼룩진 이웃들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는 가인처럼 형제에게 돌을 드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다른 자랑스러운 복은 드리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였던 것들이 죄가 됨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남에게 주어진 축복을 시기와 질투로 대하지 않고 축복받은 자를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죄 없이 흘린 그 핏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아 혹이라도 무심코 내뱉은 말로 남을 아프게 했다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의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